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지난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삼손의 마지막 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A번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지속되는 경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산다입니다. 삼손에게 들릴라가 집요하게 질문을 계속 던졌을 때 그것은 충분히 경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것을 사랑의 유희라고 생각하고 쉽게 여겨버렸습니다. 이처럼 한번 죄의 늪에 깊이 빠져버리면 다시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늘 항상 깨어있어 계속되는 경고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B번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있어야 할 자리를 바로 지키는 삶을 삽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던 삼손은 평생을 구별된 모습으로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는 그 순간 죄악이 그의 삶에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별되고 구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곳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지 또 지금 내가 있는 자리, 내 마음이 머물고 있는 자리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항상 거쳐야 할 것입니다. C번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아무리 늦어도 다시 회개로 나아가는 삶을 삽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은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되어도 결코 늦지 않은 일입니다. 삼손 역시 죽음 직전에 그러한 회개의 결심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돌이킴과 동시에 기억해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언제나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람은 죄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늘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하지만 또 죄악에 빠진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바로 다시금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과 사사기 16장 28절을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천천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음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오늘은 영과 진리로 25번째 본문 미가 3장 1절부터 12절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과 진리에 붙잡힌 사람들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특별히 목회자로서 신조로 삼고 있는 3장 8절 말씀이 담겨 있기에 선정해 보았습니다. 약 2700여 년 전에 그린 사회의 죄악상이 현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미가 선지자의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서 4절, 또 5절에서 8절, 9절에서 12절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입니다. 타락한 지도자들이라고 제가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A번 질문입니다. 미가는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들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가 1장 1절 말씀을 보면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일 시대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였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모레셋이라는 곳은 미가 1장 14절을 보시면 가드 모레셋이라고도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3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또 해발 400m에 달하는 고지대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인 가드에서 약 15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의 서쪽을 방비하는 요새화된 도시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상류층을 대상으로 또 왕궁에서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라고 본다면 미가는 시골 출신으로 또 서민 계층 출신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는 위로부터의 사회 정의를 선포했다면 미가 선지자는 아래로부터의 사회 정의를 선포한 선지자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미가라는 말은 미가 야후의 줄임말로서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입니다. 즉 그 어떤 우상도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을 내포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미가 7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다이다 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또 인애를 기뻐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선포하는 것이 미가 전체 내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심판과 정죄의 내용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만 미가 전체의 내용은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또 도래할 메시아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에서 내가 또 이르노니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대신 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어구입니다. 또 그에 상응하는 짝으로서 들으라 라고 선포하는데 이 말씀 역시 선지자들이 많이 사용한 용어로서 미가는 이 들으라라는 말씀을 통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들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들음이 언제나 행함보다 앞서야 합니다. B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정의를 아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란 지역의 유지 또는 재판관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주전 9세기의 여호사밧은 지방 재판관들을 세워서 그 지방의 사법체계를 세우기에 이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란 군사 지도자 또는 권력자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여기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뜻으로 볼 수 있으시겠고 우두머리와 통치자 역시 같은 뜻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즉, 당시 사회 지도자층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호칭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정의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정의란 기본적으로 인간을 공평하게 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징벌이 되었든 보호가 되었든 보살핌이 되었든 모든 인간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몫을 주는 것이 이 정의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4대 취약 계층인 과부, 고아, 나그네, 가난한 이에게 어떠한 관심을 보이고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회의 정의에 대한 민감성을 보여주는 척도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이란 지적으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앎을 뜻하는 말입니다. 정의를 말로 지적하고 또 정의가 지적으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생각으로 동의하는 것과 삶으로 정의를 옮기는 일은 천지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바는 정의를 행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정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땅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나에게도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막연히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과연 정의를 사랑하는 만큼 행하고 있는지는 자문해봐야 할 것입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자기 희생을 담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하라고 말씀입니다. C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하였습니까?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습니다. 아모스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와 배치되는 가치가 전도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미워하고라는 말은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극렬한 혐오를 말합니다. 미가 6장 8절은 선이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선을 미워한 것이었습니다. 기뻐하여란 말은 사랑한다라는 뜻으로서 격렬하고 자발적인 욕구를 다하여서 악을 기뻐했음을 말합니다. 죄인은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마치 물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그 물을 마시고 먹고 그 안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물을 떠나면 죽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 물속에서 살 수 없듯이 죄악에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D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엇처럼 대하였습니까?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였습니다. 가죽, 뼈, 살, 뜯다, 먹다, 벗기다, 꺾어 다진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서 마치 도살자가 동물을 먹기 위해서 손질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이처럼 먹고 삼킨다는 심상은 구약 성경에서 억압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어구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은 그 백성들을 양무리처럼 잘 돌봐야 하는데 그 돌보던 양무리를 오히려 자기 먹을거리로 삼아서 그것을 먹으려고 준비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구절은 성경 전체를 놓고 봐도 이웃 및 약한 자에게 행하는 악을 가장 적나라하고 무참하게 표현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몽룡의 식구가 있습니다. 금준미주천인혈이라는 것인데 황금 술잔에 담겨 있는 맛좋은 술은 천명 백성의 피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보다도 훨씬 더 생생하고 참혹하고 악랄한 표현이 바로 이 미가 3장 2절 말씀이다. 2절, 3절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할 때 하나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치 전범 중에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치의 친위대 장교였는데 특별히 유대인 학살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전쟁 이후에 신분을 속이고 아르헨티나에 거주하다가 유대 이스라엘 비밀 경찰에 잡혀서 재판을 받고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가 아주 포악하고 악랄하고 아주 죄가 많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족을 사랑했고 상부의 지시를 충실하게 따랐던 소시민적인 관료에 불과했습니다. 그 재판을 참관하고 또 기록했던 한나 아렌트라는 학자는 그것을 보고 악의 평범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악이 너무나 평범하게 우리 현재 사회의 일상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체계가 고도화되고 또 집단 내 개인들의 역할이 전문화되고 세분화될수록 개인의 양심은 버려지고 집단 전체의 양심도 희석되는 현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저지른 여러 죄악상을 보면 특히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 자신은 위에서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했을 뿐이고 절차에 따른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속한 조직 또는 단체 가운데 내가 악의 가능성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잊지 않고 우리가 악의 가능성을 제하도록 하나님께 언제나 자신을 살펴달라고 또 나에게 악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게 해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2번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가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는다는 말은 고통이나 시험으로 인해 괴로워하면서 자신을 구원해 줄 존재에게 도움을 간절히 외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초적인 언약 관계가 깨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은 이 사실을 간명하게 전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얼굴을 가리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임재를 거두신다는 표현입니다. 단지 시선을 거두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보호를 거두어 드리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면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인자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1절에서 3절 말씀, 4절 말씀까지를 나와는 상관없는 사회 지도자층에 국한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입니다. 즉 우리 모두가 주인인 것입니다. 또 잘 알려진 말 중에 모든 국가는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국민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지도자를 쉽게 비판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내가 이 땅에 이 나라의 주인이라면 나는 과연 이 땅의 정부와 지도자들을 비판하기에 합당한 존재인가 라고 먼저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체계가 고도화될수록 그 내에 여러 체계가 생기고 시스템이 생기고 하위 관계가 생기면서 그 자체적으로 억압하는 힘이 생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안에 속하였을 때에 우리가 과연 그 국가 체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목소리를 바라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분명히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또 경제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있는 자들, 재벌들을 쉽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없는 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본다면 그들에게 더 사람을 착취하고 쉬지 못하게 일하도록 명령하는 장본인이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즉 주식을 소유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더 비인간적으로 이윤을 더 만들어내도록 요청하는 본인이 나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더 저렴하고 더 편리하고 환경오염 등에 관계없이 내가 더 저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하는 소비자들 역시 우리 자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회 문제라고 지칭하는 경제 문제, 또 정치 문제, 그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된 문제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비판을 하는 동시에 그 비판의 잣대로 자신의 삶 역시 정직하게 살피고 성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4번입니다. 5절에서 8절은 거짓 종교 지도자와 미가라고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A번 질문입니다.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무엇을 외치고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평강과 평강을 외치고 전쟁을 준비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유혹이란 말은 길을 잃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과 진리에 근거하여 백성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본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백성을 이에 물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순간 그 사회는 도덕적, 종교적 기초가 사라지며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봉사에 대한 대가로 존경의 보상을 받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물질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 일하게 되는 패단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물 또는 물질은 우리가 존중하고 또 존경하는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만 사랑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물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물질이 수단으로서 존중할 대상을 넘어서 사랑의 대상이 된다면 결국 그것은 우상 숭배로 이어져 우리를 타락시키고 말 것입니다. 평강, 여기에서 샬롬을 평강으로 옮겼습니다. 이 평강과 전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의 뜻에 따라, 선지자들의 마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평강과 전쟁을 막거나 불러올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조종하는 수단이 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미가서 말씀을 보시면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마다들을 태워 바치고 몸의 열매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말씀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면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과 전쟁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평강이란 샬롬이란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됨에 따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모든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된 말씀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B번 보시겠습니다. 미가는 그들이 무엇을 만나리라고 말합니까?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밤과 어둠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란 태양이 비추지 않는 시간대이자 고통과 절망의 시간입니다. 어둠은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무관한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기 때문에 빛과 단절된 자는 밤과 어두움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캄캄할 것이다 에서 캄캄하다는 말씀은 어둡다, 컴컴하다의 뜻인데 비유적으로 슬퍼하다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빛이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면 밤과 어둠뿐이고 이 어둠과 밤은 참담한 영적 상태, 그리하여 하나님을 슬피 울며 부르짖지만 응답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10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니거니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나온 이상과 여기에서 말하는 7절의 선견자는 동일한 어근을 지닌 단어입니다. 이 선견자라는 것은 선지자와 동일한 직무를 지니지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를 뜻한다면 이 선견자란 이상으로 계시를 받아 선포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술객은 6절에 나오는 점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근을 지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 나라에 거짓된 예언 방법을 들여와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 예언자로서 그들은 결국 입술을 가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입술을 가리는 행위는 수치와 놀람과 애곡의 자세로서 특별히 나병 환자는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알리기 위해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크게 외쳐야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되어 더 이상 헛된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됨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에 그 참담함이란 정말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이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말씀에 의거할 때에 우리 모두가 현재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요 선견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제사장이자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 사회는 어둠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맡은 이 무거운 직무를 잘 인식하면서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D번 질문입니다. 이에 반해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충만해진다고 합니까?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오직 나는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그러나 나는 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탐욕과 교만으로 충만했던 거짓 선지자들과 달리 미가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는 능력과 용기와 정의로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과 정의와 용기 이 세 가지의 관계가 아주 절묘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하나님의 바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의와 용기가 있어도 바른 일을 하고자 하여도 능력이 없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능력과 용기가 있어 큰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정의가 없다면 그 일은 사람을 해하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능력과 정의가 있어도 용기가 없다면 그 일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또 바른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이 능력과 정의와 용기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일을 하기에 부족한 것이 있으시다면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족한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당하게 하시든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공의와 많은 경우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공의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까닭에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관계를 바로잡는 일에 자연스럽게 헌신한다라는 뜻이라면 이 정의, 공의는 샬롬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의가 기초정의라면 정의는 교정정의로서 그 기초정의에서 나오는 우리 실생활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이리라라는 말씀은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은 규탄하다, 새번역은 꾸짖다, 현대인의 성경은 선언하다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기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만 세상의 죄와 허물을 과감하게 선포하고 보이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고위층도 아니었고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에게는 과연 이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있는가? 나는 그런 능력과 정의와 용기의 사람인가? 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한다면 그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내게 어떤 이익을 주실 것과 또 내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오늘 미가 선지자는 그러한 시각을 바르게 교정해 주십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는 것은 능력과 정의와 용기이며 그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죄와 허물을 보이고 그 이 세상의 죄와 허물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은 죄악으로 인한 멸망이다 라고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A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그들은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의 잘못은 정의를 알아야 하는 그 본분을 버리고 오히려 그 정의를 미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미워함은 사람을 사람처럼 대하지 않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직한 것을 굳게 한다라는 말은 바른 것을 비틀어 구부린다라는 뜻으로서 선함과 의로움을 오히려 자기 식대로 왜곡시키고 자신들이 말하는 선함과 의로움이 하나님이 말하는 선함과 의로움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은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우리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달리 그 배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부끄러운 짓에 불과한 것을 자신들의 영광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시고 또 방탕한 생활을 피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 그들은 술을 많이 마시고 더 음탕한 곳에서 더 음탕하게 행동한 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정의가 미움을 받고 정직한 것이 오히려 굳게 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진리를 찾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B번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시온과 예루살렘을 무엇으로 건축했습니까?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도다.
피와 죄악입니다. 예루살렘은 평강의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구성하는 요소가 오히려 무고한 자들의 피가 되고 그들을 착취하는 죄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대상을 표현하는 용어인데 그곳은 예전에 제물로 드린 동물의 피가 적셔지고 또 희생 제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흠양하시던 곳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지도자들의 약탈로 인해 피 흘린 백성들의 신흥과 또 그들의 피로 흘러 넘치는 곳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이 이사야 5장 8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오늘날의 부동산 광풍을 또 개발 광풍을 보는 듯한 표현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우고 전토에 전토를 이어서 빈틈없게 하고 그 위에 자신의 건물만을 올려 나 혼자 살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심상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죄악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서울 거리로 또는 합정동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그곳을 용서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말씀하실 때 내가 그러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바로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 역시 부끄러울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건 역시 그 당시 시온과 예루살렘이 올려진 피와 죄악이 아닌지 말입니다. 10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우두머리와 제사장과 선지자는 무엇을 위하여 자신의 일을 행했습니까?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우두머리, 제사장, 선지자는 각각 뇌물, 삭, 돈을 위해 자신의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지도자들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돈입니다. 지도자들이 자신의 소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을 때 그 공동체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노블레스 오블레주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돈에 흔들리고 권력에 흔들린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력과 돈에 흔들리지 않는다. 따라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0번 질문입니다. 그들은 재앙이 자신들에게 임하지 않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그들은 삶을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기 때문에 저 성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고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다라는 참 믿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더 믿지 않는 불신앙이며 하나님을 이용하는 타락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또 어떠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앙이 나에게 임하지 아니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자신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부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이 수단이 되도록 허용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2번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선지자는 시온과 예루살렘과 성전의 산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앞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너 때문에 너희로 말미암아 이 성읍이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두려운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갈아 엎어져 파괴된 밭,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성읍, 수풀이 무성한 황무지는 당시 북이스라엘이 이미 당했고 유다가 앞으로 당하게 될 파멸적인 심판을 묘사하는 구절이며 또 우리 역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공동체가 되었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공동체원을 짓밟는 행위를 할 때에, 정의를 미워하는 행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며 내가 어떠한 통로가 되어 이 공동체를 살려야 할 것인지를 항상 자문하고 또 답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갑언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합니다. 선을 기뻐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악을 미워할 수 있는 도리가 없습니다. 최고의 수비는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라는 말처럼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수비만 하고 또 악을 미워하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선을 기뻐하고 선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악을 미워하고 또 악을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악을 기뻐하고 선을 미워하는 이 세대 속에서 그러나 나는 이라고 말하며 나는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합니다. 그것이 내 목숨을 희생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라고 감히 하지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번 보시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다. 성령 충만이다 라는 말이 우리에게 잘못된 함의를 지니게 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성령 충만은 오늘 말씀을 보자면 특정하게 나타나는 어떤 외적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지는 내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는 과연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한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비판하였기 때문에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같이 전도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당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박해를 당할 때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발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또 실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알다면 진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진리를 굽히는 일입니다. 답언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세상의 죄와 허물을 보이는 사람이다. 미가 선지자가 다른 정치, 법률, 종교 지도자들처럼 돈을 사랑하고 힘과 자본의 논리에 굴복했다면 자신이 죄와 허물을 보이리라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죄와 허물을 보인다는 것은 단지 말로 지적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행동으로 선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입증한다라는 뜻입니다. 왕궁과 법정과 성전 등 모든 권력기구와 모든 권세자들이 죄로 가득한 그 상황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가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B번, 오늘 배운 것을 지난주일 설교의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우두머리들, 통치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며 자신의 자리에 합당하지 못한 열매를 맺고 있는 현실을 맹렬하게 비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자리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반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선지자의 본분을 다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러나 나는 이라고 외치며 하나님이 바라는 선을 행하고 정직한 것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아야 할 것입니다. 척박한 땅이면 척박한 땅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며 자신의 가진 것을 주위 사람과 나누고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좋은 나무, 더 신실한 나무로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 삶을 통해 믿음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실 것입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과 미가 3장 8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2700여 년 전의 사회상과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신을 크게 하고자 할 때 밤과 어둠이 임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가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의 땅은 너희의 건물은 무엇 위에 지어졌는지를 물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질문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이 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 죄와 허물을 보이리라고 결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며 우리 삶을 통해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과 진리에 붙잡혀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섬기는 통로가 되어 더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